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매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는 주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심을, 만유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유한하고 낮은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를 높이고 드러내기 급급했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 어리석은 우리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겠다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각 교회 학교와 교구에서 진행한 여름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무사히 그리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청년교구 국내 단기 봉사팀이 조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조도와 그 지역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10월에는 일본 다큐오 교회로 향하는 단기 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준비하는 손길에 힘과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연합을 통해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음을 깊이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정한조 목사님께 말씀을 주사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온더힐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찬미가 주님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작은 지체가 되기를 자처한 봉사자들과 교역자들의 헌신과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주시길 간구하오며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세 개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수십 개의 비유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고대의 귀족이나 재산가 중에서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삼곤 했습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무게의 단위였는데 당시의 무게로 하면 약 34kg입니다. 그리고 화폐로 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고 했을 때 16년치 연봉이었고 쉬는 날까지 고려하면 약 2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란트는 40년치 연봉, 다섯 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였지만 이제는 탤런트,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자신이 받은 다섯 가지의 재능 또는 다섯 개 분량의 재능으로 10분 아니 100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결과를 이룬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고서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태도와 행함에 있어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받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결과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5분의 2, 40%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받은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소명과 사명의 길을 떠났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등을 돌리는 불신앙과 욕망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주인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주인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특정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점점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분리가 일어나면 그분이 가르치는 과목을 잘하기 어렵듯이 우리가 주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받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떠났던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일지라도 종들과 결산할 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 앞으로 차례로 나아왔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한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인님께서 주신 다섯 달란트 때문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전적으로 주인의 덕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결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이것을 다 내가 했지 누가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즉 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이 자신이 치러야 할 시험에 두려움 없이 임하는 최상의 길은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최상으로 준비하는 것도 매일매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주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이 사람이 다섯 달란트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것을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는 돈의 양으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물질보다 풍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훨씬 더 크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주인이 회개할 때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반응과 주인의 말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2, 23절입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반응과 주인의 말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주인의 대화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숫자가 5에서 2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사람을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묻어둔 달란트도 주인이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대신 땅에 묻어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달란트만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종은 각각 아홉 달란트, 네 달란트, 두 달란트를 가지게 되어 모양새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인은 오히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미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와도 같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위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믿음이 점점 더 더해지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관 위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어느 순간에 그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아주 옅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모두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역량도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공장에서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동일하게 100개를 그린다고 해도 그 모든 작품이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습이 약간씩이라도 다르고 미세한 색감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100개를 제작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100% 똑같은 두 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술가라면 동일한 제목의 작품을 제작한다 할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조금씩은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술가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의 정도도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신실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 원망 등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가 자신이 갖지 못한 음악적 재능을 불경건하고 천박하게만 보이는 모차르트가 가진 것을 보고 질투하듯이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평가도 각각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내린 칭찬과 평가가 동일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상대평가만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대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른 것에 대한 상대평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완전한 절대평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만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분량대로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7절 다음에 11절, 12절로 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일종의 삽입구와 같습니다. 문맥적으로는 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 절이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렷하게 밝히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장면은 고대의 전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패전국의 왕이나 군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승리자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승전을 축하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략물 중에서 일부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던져주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전승한 장군이 노략물을 나누어 주듯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후 환호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땅 아래 낮은 곳이 예수님의 성육신, 즉 동정녀 탄생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신묘막측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 아래 낮은 곳은 심리적으로 깊은 곳이라는 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조선 중기의 시조 중에 이항복 선생의 시조가 있습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참고로 고신 원루는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중심처 또는 구중궁궐은 임금이 계시는 대궐 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문이 아홉 개나 있는 깊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궁궐이 땅 아래 지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금께서 그만큼 심리적으로 멀리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중심처가 땅의 깊은 곳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땅 아래 낮은 곳이 지옥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육체로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지옥에서도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데 우리에게 은혜, 즉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은 전리품들을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내키는 대로 던져주었습니다. 어차피 전리품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던져줌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당신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분량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분량에 따라서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성품을 지녔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너는 참 유능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너는 역량이 참 뛰어나구나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기대한 것 이상의 이익을 남기거나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말한 그대로 완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너는 참 무능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너는 할 줄 아는 것이 그렇게 없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 역시 기대한 것 이하의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남긴 업적이 적을 때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말한 것과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충성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삶의 결과로 재물이나 자리와 같은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과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목적 삼아서 살아가다가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은 그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의미와 내용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동일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5일은 광복 80돌이었고 또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러합니다. 과거 전쟁 후 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길을 잘못 가지 않겠습니다. 과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재차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직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단을 배제하고 관용을 고무하며 현재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진심이고 진정한 결단이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민이 언제나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고 주권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후손은 두고두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지난 100년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수용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광복을 잘 누리는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달란트와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잘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불평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달란트의 양이 적다고 원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다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내게 맞는 분량의 은혜를 주신 것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각각 행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든지 간에 충성되게 살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광복 80돌과 종전 80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주권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 다른 연약한 나라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인류를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광복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